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은 재통일을 달성한 뒤 타이완에 일국양제를 적용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백서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어우장한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직 타이완인들만이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백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우장한 대변인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타이완인들을 협박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办公실은 어제 발간한 타이완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통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재통일을 달성한 뒤 홍콩식 일국양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 다른 체제를 의미하는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의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편 타이완군은 지난 9일에 이어 오늘도 타이완섬 최남단 핀둥현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이날 해안가에 정렬한 곡사포들이 바다를 향해 포사격을 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 주변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을 계기로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완화 여부에 대한 정책 검토를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어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모의 전쟁 훈련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폐기 또는 다른 수입품에 적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재조정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방송은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응 때문에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갈등 고조 행위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타이완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관리는 CNBC 방송에 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현재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국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 지원 등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제무역을 방해하고 국제 반도체 공급망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크림반도 내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로 러시아 군용기 9대가 파괴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크림반도 서부 노보페도리우카 인근 사키 공군기지 탄약구에서는 지난 9일 1에서 2분 동안 12차례 폭발이 일어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시 폭발이 항공기 탄약이 터져서 일어난 단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에는 적어도 7대의 전투기가 폭파되고 몇 대는 송산된 것으로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 측의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대한미사일로 기지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이번 연쇄 폭발 관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는 만일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폭발에 책임이 있다면 크림반도 내 러시아 군사기지를 겨냥한 첫 대규모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최근 결제대금 문제로 공급이 중단됐던 러시아산 석유가 몇몇 유럽 국가들에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처드 술릭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금 지급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슬로바키아 영토에서는 이미 석유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술릭 장관은 이날 발표에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슬로바키아 정유사 슬로브 나프트가 대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사드와 관련한 한국에 대한 이른바 삼불이란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측은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 방어 수단이라면서 협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들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의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의 이른바 삼불이란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향후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새로운 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한국 정부가 앞서 사드 운용 제한까지 선서했다는 중국의 이른바 삼불일한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장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삼불일한 정책,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0일 한국이 사드 삼불일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0일 중국의 사드 삼불일한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량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삼불이란 주장에 대해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상황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드 삼불은 문재인 전임 정부의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한일 군사동맹 불참을 뜻하는 삼불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일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북 성주 사드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재개,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영내 안보협의체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 성명을 10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반영하고 영내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의는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삼갈 것을 촉구했으며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들 간의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설립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안전보장협의체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협의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유럽연합 등 총 27개국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다양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의장 성명은 이어 회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국들 간의 평화적 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외교장관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18개국 외교장관들은 지난주 열린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다양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정포 등 20차례에 걸쳐 최소한 31발의 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VU 뉴스 박동정입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 대응은 기존과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응은 핵시설 파괴 등 물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미한 간 긴밀한 협의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핵의 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9.19 군사 합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선 9.19 군사 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가 된다며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안 하면 의미가 없는 합의이고 오래 존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아직도 9.19 합의의 뜻을 살릴 기회를 보고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9.19 합의를 파기할지는 외교부 등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유일한 중남미 참전국인 콜롬비아가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불가분의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8일 VOA에 콜롬비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군축과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발이라며 거듭 비난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국은 최근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계기로 참전국인 콜롬비아와 남북한과의 양자관계 현황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콜롬비아 정부는 유엔 회원국 자격으로 한반도 정세의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무력 위협과 사형 자제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총회의 수많은 결의에 담긴 내용에 따라 콜롬비아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콜롬비아는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들을 지지해왔다며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담긴 조항들을 지지하고 엄격히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2009년에 채택된 1874호 등에 따라 무기와 사치품 금수,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된 모든 물질, 물품, 기술 금수, 북한의 일부 물품 수출 금지, 금융자산 동결, 북한의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출입과 통과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한국과는 불가분의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양자 관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확대됐으며 이는 1962년의 수교뿐 아니라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연대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으로 5,100명을 파병했고 약 6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이어 올해가 두 나라 수교 60주년이자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6년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년차,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이 70년이 넘은 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양국의 우정은 투자, 무역, 지식 이전, 민간 분야 협력에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외무부는 또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의 지난해 방한을 계기로 한국전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콜롬비아군의 유해 발굴과 송환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9일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제1차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정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증가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이태우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기술 정책 전문가 대표단과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회의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험성을 다루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시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회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박 부대표는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기묘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돕는 믹서 업체를 제재 대상에 올린 가운데 북한이 또 다른 암호화폐 간 거래 창구를 통해 돈 세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암호화폐 자금 세탁 수법의 다양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적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리틱은 1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간 거래와 자산 이동을 돕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 랜브릿지를 통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엘리틱이 크로스체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랜브릿지라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가 지난 2020년부터 랜섬웨어와 암호화폐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활동으로 얻어진 최소 5억 4천만 달러의 자산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빼돌린 2억 6천 72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이 지난 2년간 랜브릿지를 통해 세탁됐다며 여기에는 지난 2021년 8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서 북한이 탈취한 3,38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퀴드에서 도난당한 암호화폐 탈취 금액 중 총 9,700만 달러가 북한과 연계된 공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로스체인 브릿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각기 다른 암호화폐 간 거래와 자산 이동, 교환을 쉽게 하고 암호화폐 간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수백여 개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산형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간 가치 이전을 위한 교환 과정에서 규제를 받지 않아 자금 세탁과 추적 회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간 범죄 수익금 이동, 즉 체인 호핑은 과거부터 추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고 대개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산을 교환해 왔다면서 현재 이러한 거래소는 대부분 관할 국가들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들이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의 핵심 촉진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작성한 엘리틱의 데이비드 칼라일 부사장은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해킹이나 돈 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되기 매우 쉬운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규제 당국이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 전문가인 미국 안보 분야 민간연구소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화 연구원은 10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위한 북한의 최근 추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장기적으로 돈 세탁 수법 다양화를 통해 현금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획득은 단지 체제 전반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광범위한 목표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이 자금 확보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세탁 수단을 지속적으로 찾아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시점에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할 수 있으며 당국의 규제보다 한 발 더 빨리 목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수단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도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창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처럼 재원이 매우 제한된 국가가 특정한 제재 회피 기술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북한 정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제사회가 이 같은 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앞으로도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렌 브릿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업 중인 다른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에서도 북한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자금의 불법 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미국 정부에 의해 다수의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알려진 6억 2,2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루닌 해킹 사건과 지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에서 약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건 모두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를 처음으로 제재 조치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6억 2천만 달러 중 일부를 세탁하는데 블렌더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에도 암호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탈취한 4억 5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북한 핵실험 시기는 홍수보다 중국 요인이 더 변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0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몇 주간의 폭우가 영병과 평산, 풍계리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현장의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과 9월 초에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추가 폭우 가능성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wave of heavy rains may also put constraints to the activities in Bongiri.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앞선 6차례의 핵실험 중 여름에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정치적, 기술적 요인이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는 장마철 핵실험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꽤 많이 목격되고 있다면서 핵실험은 추가로 더 큰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핵실험장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요인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팀슨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북한에 몇 주간 지속된 집중호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시설이 침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달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특히 핵실험장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 일부가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져 유실된 모습이 포착됐다며 차량은 이동할 수 없고 도보 통행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추가 집중호우 예보를 고려하면 폭우로 손상된 도로와 기타 기반 시설을 9월 이전에 복구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주 안에 핵실험을 단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실험을 위해선 차량을 통한 관련 장비들의 운반이 필요하지만 최근 위성사진을 보면 차량이 다닐 만큼 도로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며 도로 복구와 관련된 활동도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다만 북한은 핵실험장 갱도의 침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분명히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차 핵실험의 유력 장소로 계속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경우 기상상태에 따라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실험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번 갱도가 다른 갱도들에 비해 그동안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만큼 일단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 핵실험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근래 들어 활동이 포착됐던 4번 갱도의 경우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굴착 작업이 완료되려면 여전히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핵실험을 위해선 인력과 함께 핵 기폭 장치와 장비 등의 운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실험장 주변에 홍수가 나면 핵실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정말로 핵실험을 결심했다면 이 문제를 항상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You would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think through and make sure that the tunnel has good drainage.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지난 몇 달간 핵실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인공위성 등 외부에서 관측할 수 없는 3번 갱도 내부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갱도 안에 이미 핵 기폭 장치 등을 설치했는지 또 핵실험장 주변 계곡의 범람 때문에 터널 내부로 물이 유입됐는지 등을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은 터널 내부에 배수 장비를 갖추는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기폭 장치와 진단 장비가 이미 터널 안으로 반입됐다면 8월에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7차 핵실험을 연기한다면 홍수보다는 중국 요인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hen I would think of China more than a flood as delaying them.
북한이 핵실험에 따른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응을 우려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분노가 북한 그리고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현대화 공사가 진행 중이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도 일부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8일 촬영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보면 서해 위성발사장 내 철로와 창고, 노동자 숙소 등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이는 그간의 공사를 무의미하게 하고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BOA에 이번 집중호우가 서해 위성발사장 공사에는 차질을 주겠지만 북한의 최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Would appear that the rain is going to disrupt the construction.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서해 위성발사장의 공사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한 성명들은 공사 완료 이후에 중요한 발사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곳에선 대형 우주위성이나 관련 추진체 발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의 경우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기상여건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발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올해 주력한 미사일 관련 활동은 기상여건보다는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셈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는 조율되고 또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안보리 대북결의상의 의무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고 열려있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조약국들이 제출하는 국가이행보고서는 각국의 조약 이행 상황, 국제 핵질서 인식과 입장이 반영됩니다. 올해에는 미국 이외에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캐나다, 칠레, 중국 등이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기술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조속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국제 핵확산 금지 체제를 보전하고 한반도와 그 너머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지역은 물론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영변 핵시설의 활동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이 그러한 도발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며 NPT와 IAEA 안전조치 협정에 준수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내며 북한이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제재가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영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의 포괄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대북 제재 위반을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대면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엔 전문가 패널과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제재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해군 함정과 군 병력을 배치했고 가장 최근 사례는 2021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2019년 9월 싱가포르에서 준수와 투명성 주간을 열고 그중 하루를 대북 제재 이행의 날로 정했고 미국과 함께 런던에서 보험, 은행, 석유, 해운 분야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세 차례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영국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 이행국이 북한의 불법 선적 관행과 관련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명시한 금융제재 이행 지침을 발간했고 2021년 3월에는 52개 사법권의 지침서 발간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9월에는 확산금융국가 위험평가 보고서를 내고 영국 금융체계에 대한 확산금융위협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북한과 이란이 주요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현대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불법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반 시설을 해체하며 핵물질과 무기, 운반 수단을 파괴하거나 이전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과 기술을 제3국에 확산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지지했으며 결의에 따른 추가 제재 대상 지정 제한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 체제는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NPT 체제의 두 번째 축인 비확산을 지키며 북한이 신의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프랑스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캐나다는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 프로그램 역량을 저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유감을 나타내며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핀란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상의 국제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칠레는 북한의 핵실험은 NPT 조약의 검증 기제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상의 장기적인 교착상태는 북한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관심과 대응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유관국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와 평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쌍계 병행 접근법을 단계적으로 상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교가 자매 대학 관계라 주장하는 체코 카를 대학교가 김일성 대와의 관계는 11년 전에 중단됐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김일성 대가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유럽 대학들은 최근 잇따라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프라하 소재 카를 대학교는 북한 김일성 대학교가 자매 대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VOA 문의에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를 대 측은 10일 이메일을 통해 과거 김일성 대와 자매 결연을 맺은 적은 있지만 양측 사이 입학이나 학생 수 등을 명시한 구체적 계약을 맺거나 이를 갱신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를 대는 특히 지난 2011년 김일성 대와의 자매 결연 및 교류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이 대학의 한국학 교수가 직접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방북 결과 김일성 대와의 학생 교류가 학생들로부터 많은 흥미를 끌고 있지만 오로지 정치적 중요성만 가질 뿐 학문적으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올바르게 판단해 귀국 후 보고서에서 김일성 대와의 관계를 갱신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것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카를대 측은 2011년 이후 김일성대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인적 교류도 일절 없다고 밝혔습니다. 14세기 설립돼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 카를대는 구공산권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앞서 같은 동유럽 공산권의 슬로베키아 코멘스키 종합대,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대 역시 김일성대의 자매 결연 주장은 민주화 이전 시절의 이야기라며 현재는 아무 교류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김일성대가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 런던 제국대, 프랑스 동방 언어문화대,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 등 서유럽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결연을 맺거나 공동연구를 한다는 주장도 VOA 취재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UN 대북제재위원회는 김일성대의 거짓 주장 때문에 서방 대학들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에서 유엔 회원국이 자국민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혹은 훈련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재개를 비롯해 유엔에서 이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가동했던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같은 지속적인 실무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9일 트위터에 이날 한국의 황중국 신임 주 유엔 대사를 만난 사진을 올리면서 황 대사와 함께 북한 인권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유엔에서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협력 방안에 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과거 미한 동맹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 매우 긴밀히 협력했던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크레이머 부시 연구소 글로벌 정책 담당 운영국장은 10일 VOA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국제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조명과 북한 정권의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이날 VOA에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의 주요 의제로 계속 다뤄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임 시절 미얀 공조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주 유엔 미국 대표부와 한국 대표부는 한 블록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며 양측 대표부는 과거 북한 문제 등에 관해 항상 긴밀히 협력했다는 겁니다.
In the past, the United States and the South Korean embassies and delegations to the UN.
킹 전 특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 갈 때마다 항상 양측 관리들과 언제든 만나 대화할 수 있었다며 2014년에서 17년까지 이어졌던 유엔 안보리의 공식 북한 인권 문제 논의 추진 등 여러 노력이 이런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 유엔에서 생각이 같은 여러 국가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도했었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유엔 총회는 2014년 말에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최초로 담았고 그해 12월 9일 유엔 안보리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한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런 인권에 관한 협력은 거의 멈췄고 이듬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 등 대북 관여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는 최소한 매년 유엔 안보리의 공개 의제로 논의되어야 하고 이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 없이 9개국의 지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부터 정족수 미달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 반응 등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 논의를 중단했으며 2020년과 지난해 미국과 여러 나라가 비공개로 회의를 연 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권의 학대 행위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과 한국 지도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노골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유엔 인권기구,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협력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미국과 북한이 2016년에 발족했던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와 같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상설화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권고도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두 나라의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이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certainly can be and would be useful to be some kind of consultation.
코헨 전 부차관보는 백악관과 국무부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잘 아는 관리들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이런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특사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연구소의 크레이머 전 차관보도 미한 북한인권협의체 재개는 분명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없이 누가 이런 양국 간의 노력을 이끌지 불확실하다며 특사가 5년 반 넘게 공석인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직책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고 계속 그들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협의체는 지난 2016년 10월 출범한 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이듬해 3월까지 두세 차례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인권의 국제 공론화와 정보 공유,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2017년 5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단체가 문재인 전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북한의 피격 사건을 유엔 회의와 결의안 등에서 다루도록 추진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러트 사무총장은 두 사안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내법 등 법체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 it necessary to place these two issues on the UN agenda?
유엔 회원국은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북한인권 사안들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 결의안 등에 반영하는 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현재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던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 내 탈북난민 보호에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중국 내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탈북난민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며 이들이 난민주의를 받아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실이 관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관여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전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종 코로나가 한국 측에 의해 유입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강력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소집한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가 10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요 연설을 통해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해 역내에 유입됐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체계로 방역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신종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하며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 이후 91일 만에 정상 방역체계로 전환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백신 접종 없이 짧은 기간에 전염병 확산 사태를 극복한 것은 세계보건서의 특기할 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지금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과 북한 주변의 전염병 위기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안심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엔 너무 때가 이르다고 긴장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와 사망자 통계에 대한 외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임계치에 이른 경제난 때문에 사실상 북한식의 위드 코로나 전환을 조기에 선언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 국경을 열 수가 있고 내부 이동 통제도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계심은 유지하되 위드 코로나를 전환해서 더 시급한 내부 위기, 경제 문제, 식량 위기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 회의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연설자로 나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확산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내용이 관영 매체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부장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들의 대결 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한국과의 접경지가 초기 발생지이고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이른바 색다른 물건들이 바이러스 유입 매개물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살포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신종 코로나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을 겨냥해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만약 적들이 북한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는 물론 한국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유입 경로와 관련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 측에 대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발언은 외부의 적을 앞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남쪽 사람들 믿지 마라. 남쪽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져온 악성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유입시켰던 이런 아주 적대적인 대상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아예 눈길도 주지 마라.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방역전 승리를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부각하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대적 투쟁을 주민들에게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실장은 윤석열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강화 흐름에 직면해 신종 코로나를 빌미로 대남 적대 행동 방침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절과 이번에 김여정 토론을 통해서 사실상 지도부가 확실하게 대주민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대남 적대 행동으로 가겠다. 이걸로 이제 확실하게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정 운영을 남북 관계에 대한 대적 행동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발언이 향후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자신들의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선 리영길 국방상은 최중대 비상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커다란 자책감을 가지고 전군이 초긴장상태를 항상 견제하도록 하겠다면서 전연, 즉 최전방과 국경, 해안과 해상, 영공에서 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살포 원점 격파사격이나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북한이 미중 미러 갈등에서 비롯된 진영구도 속에서 대남 도발의 시기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블럭 대 블럭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긴장 중에 대남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를 얹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북한에게 그 수요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수위는 2017년처럼 혼자서 미국에 맞서던 시절, 혼자서 한미일에 맞서던 시절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조절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보복 위협 발언과 관련해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8월 11일 미국의 강철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가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를 쌓고 재산의 90% 이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친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카네기는 1870년대부터 미국 산업계에 일기 시작한 기업 합병 붐을 타고 석탄, 철광석, 철도, 선박업 등을 계열화하는 대그룹을 형성했습니다. 1892년에 설립된 카네기 철강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철강 트러스트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카네기는 생전 일생 쌓은 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은 물려받은 자에게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해왔으며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1919년 8월 11일 독일국의 명칭으로 쓰여진 바이마르 헌법이 바이마르 의회에서 소집된 의회에서 채택됩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혁명에 의해 독일 제정이 붕괴한 후 국민의회가 바이마르에서 가결 공포한 독일 공화국 헌법을 말합니다. 이때 헌법 제정이 논의된 도시의 이름을 따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군주제가 붕괴하고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공포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이 헌법은 독일의 첫 민주주의 헌법으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기본권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여성의 참정권과 투표권을 보장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삼으면서도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을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복지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33년 나치 정권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잃었지만 근대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생존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1932년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그 이듬해 수상에 취임한 히틀러가 1934년 재상겸 총통이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도 해체됩니다.
흔히들 미국 팝송이라고 말하는 음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흑인 피아노 음악에서 시작돼 혼혈 문화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재즈부터 현대 팝까지 다양한 시대를 거쳐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래들 또 그 시절 재밌는 이야기 그때 그 시절 미국을 들썩이게 했던 음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통일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